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20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겨냥해 표적 공습을 단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어서 이날 공습을 통해 헤즈볼라 군사조직의 고위 지휘관인 이브라힘 아킬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킬은 헤즈볼라 산하 정예 부대인 라드완 군의 핵심 인물이라고 이스라엘군은 설명했습니다. 이날 주요 매체들은 다히야로 알려진 베이루트 남부 외곽 지역이 공습 대상지였다고 전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66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중상이 다수 있어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또한 사상자 중에 어린이들도 있었다고 레바논 관영통신사인 NNA가 전했습니다. NNA는 또한 이번 공습에 F-35 전투기가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민방위 대는 성명을 통해 주거용 건물 두 채가 붕괴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구조작업을 진행 중인 장면 등을 담은 영상과 사진이 온라인 공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의 동시다발 폭발 사건 이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에 앞서 헤즈볼라는 로켓 140발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에 관해 전날 레바논 남부를 겨냥한 이스라엘군 공습의 보복 차원에서 방공기지와 기갑여단 본부 등 최소 6곳을 타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지지율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19일 공개된 뉴욕타임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시에나 칼리지의 공동조사 결과 두 사람은 전국 지지율 47%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일 진행된 TV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더 잘했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이후 지지율에서 결정적 이익을 보진 못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해설했습니다. TV토론 이틀 전인 8일자 같은 기관의 조사에선 트럼프 후보가 48%를 차지하며 47%를 기록했던 해리스 부통령을 불과 1%포인트 앞선 바 있습니다. TV토론 이후에 해리스 부통령이 1%포인트 열세를 따라잡은 모양새지만 오차 범위 안의 변화이고 판세에는 큰 변화가 없는 셈입니다. 이렇게 전국 지지율이 팽팽하게 흘러감에 따라 경합주표의 향방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핵심 경합주로 꼽히는 펜실베니아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율 50%를 기록해 46%에 머문 트럼프 후보를 4%포인트 앞섰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 지역에서 흑인과 청년, 여성들의 지지세를 규합하며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결집을 이뤄냈다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 펜실베니아를 포함한 7곳이 경합주로 분류되는데 트럼프 후보가 우세한 곳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같은 날인 19일 더힐과 에머슨 칼리지가 공개한 7개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는 조지아와 애리조나, 위스콘신, 그리고 펜실베니아 등 4곳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앞섰습니다. 중국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 해양방류를 이유로 중단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점진 재개한다고 20일 양국이 동시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중일 쌍방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담화에서 양국 주간부처는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관해 지속해서 여러 차례 협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향후 수입물 수입 점진 재개 등 4개 항에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중국 외교부는 오염처리수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외교부는 담화에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체제하에서 장기 국제 모니터링과 각국의 독립적 시료 채취 등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한 뒤 과학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관련 조치 조정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이 벨라루스에 대한 도발 시나리오를 추진할 경우 재앙적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러시아 정부가 20일 경고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 같은 요지로 발언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북유럽에 있는 노르웨이는요, 도로를 달리는 전기 자동차 수가 가솔린 연료의 일반 자동차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메탄가스를 품어내는 내연기관 자동차 줄이기 위해서 세계 많은 나라가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성과가 더딘 편인데요. 유럽연합의 전기차 비율은 이제 10%가 넘었고 세계적으로도 전기차 판매가 줄고 있어서 노르웨이에서 나온 이번 전기차 성장 소식, 세계의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기준으로 노르웨이에 등록된 개인자동차, 개인승용차 280만 대 가운데 순수 전기차가 75만 4,300여 대였습니다. 하이브리드형 승용차를 포함한 가솔린차보다 400대 정도가 더 많았는데요. 아직 그 도로에 달리고 있는 경유차, 디젤차가 100만 대 정도가 있습니다만 그 판매량이 빠르게 줄고 있는 데다가 지난 8월에 등록된 새 자동차 10대 중 9대 이상이 그러니까 94.3%가 전기차로 확인돼서 내년에는 신차 등록의 100% 무공해 자동차로 하겠다던 노르웨이 정부 목표가 거의 달성된 것이나 마찬가지랍니다. 노르웨이는 나라의 수출 규모 가운데 석유 비중이 50%가 넘는 산유국입니다. 천연가스 수출 규모로도 세계 세 손가락에 꼽히는데요. 이 석유가 이렇게 풍부한 노르웨이가 지난 20년 사이에 어떻게 100만 대 이상의 휘발유 자동차를 없애고 그 자리를 전기차로 대체할 수 있었는지 지금 세계가 그 비결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영국 가디언 등 언론은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된 노르웨이의 전기버스 도입과 정기적인 전기자동차 관련 회의 유치,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얘기했습니다. 전기차를 사면은 따라오는 각종 세금 감면과 혜택, 또 가정에서도 충전할 때 부담스럽지 않게 하는 싼 전기요금, 그리고 노르웨이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2만 5천 곳 이상의 전기차 충전소, 또 추운 겨울 북유럽 날씨에도 문제가 없는 고속 충전 시설 등 인프라 확충 노력을 그 비결로 소개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9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3시 9분이 막 됐습니다. 현재 기온은 29도고요. 구름 조금 꼈습니다. 먼저 북한의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9월 21일 토요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모든 지역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황해도, 강원도, 평안도, 함경북도, 자강도까지 비가 쏟아지는데요. 특히 남부지역은 30에서 80mm 이상,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선선해집니다. 토요일 최저기온은 2도에서 19도 사이고요. 낮 최고도 8도에서 23도입니다. 해주와 용현이 23도로 가장 높고요. 개성은 22도, 평양의 낮 최고 21도입니다. 신의주 19도, 원산 19도, 중강 14도, 해산의 낮 최고 13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2에서 4m, 먼바다는 5m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비 내리다가 비는 그칩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2m, 먼바다 2.5m로 예보돼 있습니다. 자, 9월 21일 토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먼저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소식 살펴드립니다. 미국 정치 어제와 오늘은 미국 정치 ABC에서 들으시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Let me assert my firm belief that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네, 이번 주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암살 시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 미국 역사에 있었던 대통령 암살 또는 암살 미수 사건 짚어보고요. 뉴스 속 인물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입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격해 헤즈볼라 고위지휘관을 포함해 9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대계 미국인들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씨와 함께한 대담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본인 생각을 밝혔습니다. 중국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사건으로 전면 금지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점진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의 새로운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음으로 징역형이 선고됐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중동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또 공격했습니다.
네, 이스라엘군이 22일 베이루트 남쪽 교외 지역을 공습해 이슬람 무장 조직 헤즈볼라의 고위 지휘관을 포함해 최소한 9명이 사망하고 약 60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베이루트에서 표적 공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헤즈볼라의 고위 지휘관이 누구죠?
네, 이스라엘 방위군은 20일 성명을 내고 헤즈볼라의 정예 전력인 라두완 부대의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과 고위 요원들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헤즈볼라는 아직 아킬의 사망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1983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해병대의 막사 폭탄 테러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아킬에 관한 정보에 700만 달러의 금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네. 몇 달 전에도 이스라엘이 그 헤즈볼라 고위 지휘관을 제거했는데요.
맞습니다. 지난 7월에 역시 베이루트에서 공습으로 헤즈볼라 최고위 지휘관인 푸아드 슈크르를 제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두 달이 채 안 돼서 다른 고위 지휘관이 사망한 겁니다.
네. 자, 이스라엘이 19일에도 레바논을 대대적으로 공격했죠?
예. 이스라엘군은 19일 늦은 시간대에 작전에서 2시간이 넘는 공습으로 전투기들이 레바논 남부에서 즉각 발사태세를 갖춘 다연장 로켓 발사대 수백 대를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레바논 관영 NNA 통신은 현지 시각으로 19일 밤 9시 이후 레바논 남부에서 52회가 넘는 공격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보안 소식통들을 인용해 지난해 10월 가자전쟁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레바논이 겨냥해 있었던 공격 가운데 이번이 가장 강력한 것이었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그 피해 상황은 확인이 됩니까?
예, 바로 나온 인명 피해 보고는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군사 기지들을 최소한 17번 공격했다고 AFP 통신이 20일 보도했습니다. 네.
자, 19일에 헤즈볼라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가 최근에 발생한 그 잇따른 통신기기 폭발 사건을 두고 이스라엘에 보복할 것이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네. 같은 날 바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스랄라의 영상 연설이 반영되는 동안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음속을 돌파하면서 내는 굉음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뒤흔들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19일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겨냥한 군사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새로운 전쟁 단계에서 중요한 기회가 있지만 위험도 있다면서 헤즈볼라는 박해당한다고 느끼고 있고 일련의 군사 행동이 계속될 걸로 느낀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 전면전이 되는 걸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과 유엔 등이 확전을 우려해 양측의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 외무장관들을 만나 우리는 가자 휴전 협상의 목표를 좌초시킬 긴장 고조 행위를 어느 당사자 있어도 하는 것을 보기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사이 외교적 해법이 달성 가능하다고 여전히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는 양쪽에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헤즈볼라 수장인 나스랄라는 19일 연설에서도 전면전 감수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죠.
그렇습니다. 나스랄라는 이스라엘군이 남부 레바논으로 들어오길 헤즈볼라가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들에게 역사적인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것이기 때문이라고 네네. 나스랄라는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19일 있었던 미국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 레바논의 통신기기가 터지면서 아이들도 목숨을 잃은 것을 두고 이게 적합한 전쟁 방식이냐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 질문에 매튜 밀러 대변인이 어떻게 답했는지 들어보시죠.
As a general principle, we do believe it is an appropriate practice for any country to defend itself.
네, 일반 원칙상 한 나라가 자국을 공격하거나 공격할 의도를 가진 테러 조직이나 테러 분자들과 싸움으로써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이 적절한 관행임을 믿는다라고 밀러 대변인은 답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물론 어떤 군사작전에서도 민간인들이 적합한 목표물은 아니다라고 네. 강조했습니다.
그 폭발한 통신기기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어디서 보낸지를 두고 지금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동유럽 나라인 불가리아를 언급하는 보도가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로이터통신이 불가리아 현지 언론 보도를 19일 전했는데요. 지역 매체가 수도 소피아에 근거로 둔 노르타 글로벌이란 회사가 헤즈볼라에게 갈 호추기의 판매를 알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또 국영 BTV 방송은 보안 소식통을 인용해 호추기 거래와 연관된 돈 약 180만 달러가 불가리를 통해 헝가리로 전달됐다고 전했습니다.
그 전에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그 BAC라는 곳이죠. 이 회사가 호출기 출처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원래 호출기에 타이완 회사인 골드 아폴로의 상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드 아폴로 측은 BAC라는 회사의 상호 사용권을 내준 것뿐이라고 해명을 했었죠. 자, 이에 관해 헝가리 정부 대변인은 BAC는 무역 중개 회사로 헝가리에 공장이나 운영 시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불가리아 정부가 이 자국 언론의 이런 보도를 두고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네. 불가리아 국가안보기관인 DANS가 지난 17일에 이 폭발한 호출기들 가운데 어느 것도 불가리아가 수출하거나 수입, 생산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유대계 미국인들 유권자들에게 나를 지지하시오라고 호소를 했네요.
네, 트럼프 후보는 19일 이곳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의 반유대주의와의 투쟁 행사에 나와서 연설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연설에서 자신이 유대계 미국인들의 보호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말을 들어보시죠.
With your vote. I will be your defender, your protector, and I will be the best friend Jewish Americans have ever had in the world.
네, 여러분의 표를 얻으면 나는 여러분의 수호자이자 보호자가 될 것이며 유대계 미국인들이 백악관에서 가장 좋은 친구가 될 것이라고 트럼프 후보는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연설 말미에 민주당이 유대계 미국인들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또 자신이 대선에서 이기면 이스라엘이 안전해지고 반유대주의의 독성이 미국과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최근 공화당 소속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후보를 두고 논란이 된 보도가 있었는데 이 트럼프 후보가 이 보도를 언급했을까요?
아닙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에 도전한 마크 로빈슨 현 노스캐롤라이나 부지사를 연설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앞서 미국 CNN 방송은 로빈슨 후보가 과거 한 포르노 웹사이트에서 자신을 흑인 나치라고 부르고 노예제를 옹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로빈슨 후보는 트럼프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하고요. 트럼프 후보도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로 그를 지지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19일 아주 유명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씨가 주관하는 행사에 나갔죠?
그렇습니다. 미시간주 파밍턴 힐스에서 열린 미국을 위한 단결 행사에 나와서 윈프리 씨와 현장에 있는 청중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한 사람들과 문답을 주고받았습니다. 자, 이날 행사에는 특히 메릴 스트립, 벤 스틸러, 제니퍼 로페즈 같은 유명 할리우드 연예인들도 온라인을 통해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자, 이번 행사를 주최한 윈프리 씨는 과거에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오프라 윈프리 쇼를 이제 진행을 했었죠. 자, 오프라 윈프리 씨는 미국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대선에서는 해리스 후보를 열렬하게 지지합니다.
네. 자, 19일 행사에서 어떤 말이 오갔습니까?
네, 불법 이민, 낙태, 총기 규제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문답이 오갔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자신에게 약점으로 지적되는 불법 이민 문제를 두고 과거에 초당적으로 마련된 국가안보 강화 법안을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의원들을 사주해서 좌초시켰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그 법안을 되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 총기 규제 문제를 얘기하면서 해리스 후보하고 윈프리 씨 사이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오갔더군요.
네,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You have guns. No, at the debate.
At the debate. I'm a gun owner. Tim Walz is a gun.
I did not know that.
If somebody breaks in my house, they're getting shot.
네, 해리스 후보와 팀 월즈 부통령 후보가 총을 가진 사실을 윈프리 씨가 몰랐다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는 그런 네네. 대화 내용인데요. 자, 그러자 해리스 후보는 누가 내 집에 침입하면 총에 맞을 것이라고 해서 윈프리 씨와 청중을 또 놀라게 했습니다. 예. 하지만 아마도 해선 안 될 말을 했다라며 나중에 캠프의 스태프가 대응할 것이라는 농담 섞인 해명을 하기도 했죠. 해리스 네. 후보는 지난 10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자신과 월즈 부통령 후보가 총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행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인들의 총기를 압류할 것이라는 트럼프 후보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나온 말인데요. 해리스 후보는 누구의 총도 빼앗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원을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시죠. 중국에서는 한동안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금지가 됐었는데 다시 중국인들 식탁에 오르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작년 8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사건으로 전면 금지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중국은 과학적인 증거에 따라 관련 조치 조정에 착수하고 국제적 규정과 기준에 부합하는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점진적으로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약 1년여 만에 다시 수입을 재개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양국의 관리들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어 일본은 국제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인체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해양 환경과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측에서도 반응이 있었습니까?
예, 일본 외무성도 양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확인했습니다. 기시다 후모 총리는 20일 기자들에게 ALPS 처리수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준비가 됐음을 중국 측에 전달했고 중국 측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꾸준히 회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일본은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는데요. 네. 특히 삼중수소 외에 방사성 물질에 대해 규제 기준을 충족시킬 때까지 정화시킨 물을 ALPS 처리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얘기했는데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감시를 한다는 겁니까?
네, 새로운 모니터링은 중국을 포함한 국제 전문가들이 참여해 독립적으로 샘플링을 채취하고 분석기관 사이의 비교를 추가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0일 성명에서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틀에서 핵오염수 방출의 주요 단계를 다루는 장기적 국제 모니터링을 수립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일본 외무성은 기시다 총리가 이날 라파이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중국이 언제부터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겁니까?
네, 중국이 수입 재개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이번 합의가 즉각적으로 제한을 해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중국은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한 후 점진적으로 수입을 재개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또 중국은 일본의 일방적인 해양 방류에 여전히 확고히 반대한다며 이러한 입장은 변함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일본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난 게 벌써 10년이 넘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일본 북동부에 위치한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 발전소에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폭발 사고가 발생해 원자로 3기에서 핵연료가 녹아내렸습니다. 네. 당시 지진과 쓰나미로 약 18,000명이 사망했는데요. 자, 그 이후 원자력 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파손된 원자료 주변 지하수와 바닷물을 끌어다가 핵연료를 식히면서 오염수가 발생했고요. 네.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돼 이 방사선 오염수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결국 일본은 2023년 8월부터 후쿠시마 원전에서 처리된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뭐 당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반발이 아주 컸었는데요.
맞습니다. 자, 일본은 처리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했지만 중국은 이런 일본의 행태를 이기적이라고 부르며 일본산 해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었습니다. 자, 또 다른 인접국인 한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를 비롯한 6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를 거쳐 일부 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홍콩으로 가겠습니다. 홍콩에서 새로운 국가보안법에 따라 첫 유죄 판결 받은 사례가 나왔다는 소식 저희가 최근에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징역형이 내려졌네요.
그렇습니다. 홍콩 법원은 19일 추 카이푼 씨에 대해 선동 혐의를 적용해 징역 1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또 있는데요. 홍콩 법원은 이 청만킷 씨에 대해서도 버스 좌석에 선동적인 문구를 적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네, 자, 추 씨에게 왜 선동죄가 적용된 겁니까?
예, 지난 6월 광복 홍콩 시대혁명이라는 문구가 쓰인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거리에 나섰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광복 홍콩 시대혁명은 지난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당시 홍콩의 해방을 요구하는 구호였죠. 자, 추 씨는 경찰에 자신의 주장에 다른 사람들이 공감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티셔츠를 입었다고 실포했고요. 이 3개월째 수감돼 있던 추 씨는 지난 16일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었습니다. 한편 청 씨는 지난 6월 버스를 타고 가며 좌석에 광복 홍콩 시대혁명 등의 문구를 적어 선동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홍콩에서는 선동적인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어서 또 버스 좌석에 낙서를 해서 감옥에 가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홍콩 법원의 빅터 소 판사는 6월 12일이 홍콩 민주화 시위대 사이에서 상징적인 날로 여겨지는 만큼 추시 사건은 사소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난 2019년 6월 12일 홍콩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와 경찰이 무력 충돌하며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폭력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자, 추 씨가 문제의 티셔츠를 입은 날은 반정부 시위 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는 겁니다.
네.
소판사는 추 씨가 다른 사람들이 당시 폭동을 기억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회 질서에 큰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홍콩의 새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이런 행위로 수감될 수가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홍콩에는 지난 2020년에 중국 당국이 제정한 국가보안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콩 당국은 기존 법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3월에 기본법 제23조라고 불리는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의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은 법인데 해당 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이번에 징역형이 선고된 겁니다.
그 새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도 강화됐다고 하던데요.
예, 해당 법이 발효되기 전인 올해 1월에 소판사는 추 씨에게 비슷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었습니다. 추 씨가 이 공항에서 비슷한 티셔츠를 입고 선동적인 출판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혐의였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보안법은 선동죄에 대한 최고 형량을 2년에서 7년으로 늘렸고요.
네.
만약 외국 세력과의 공모가 있었던 걸로 밝혀지면 최고 10년형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판사는 추 씨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형량을 3분의 1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홍콩의 새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면서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의 세라 브룩스 중국 팀장은 AP통신에 추 씨에 대한 유죄 판결과 유죄 선고는 새로운 보안법의 순전한 악의를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법의 모호한 문구, 광범위한 적용 범위 또 억압적인 성격으로 인해 홍콩인들이 자신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과 홍콩 당국은 도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두 가지 보안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 AFP통신에 따르면 9월 현재 홍콩에서 두 국가 보안법으로 303명이 체포됐고 176명이 기소됐으며 16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은 50개 주와 미국령 14곳 그리고 수도 워싱턴 DC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DC는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워싱턴 DC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I'm Uriel Bowser. I'm the mayor of Washington, D.C. I'm here today to provide the district's government, the district government's briefing on our response to COVID-19. As of last night, we now.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하던 지난 2020년 3월 30일,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우저 시장은 지난 밤까지 D.C.에서 코로나에 걸려 9명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집에 머물러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워싱턴 DC는 주가 아니라 하나의 구역입니다. DC는 District of Columbia를 뜻합니다. DC의 설정 근거는 연방헌법 제1조 8항 17절에 있습니다.
특정 주가 합중국에 양도하고 연방의회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합중국 정부 소재지로 되는 지역, 즉 10평방마일을 초과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독점적인 입법권을 행사한다.
워싱턴 DC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DC가 하나의 주로 운영되는 동시에 시나 카운티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500개 이상의 연방법에서 주로 취급됩니다. DC는 자체 교육구와 저소득층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관리하며 다른 주처럼 연방 보조금도 받습니다. 연방인구조사국 2020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DC 인구는 약 69만 명입니다. DC는 연방의회에서 하원에만 대표 한 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하원위원회에 참가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 법안을 발의하거나 입법 토론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원 전체가 심의 중인 법안에 대해서는 표결권이 없습니다. DC 주민들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61년에 비준된 수정헌법 23조에 따라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 3명이 DC에 배정됐습니다. DC 주민도 연방세를 내며 시 정부는 지방세로 대부분의 예산을 충당합니다. 디시위원회는 지난 1973년에 제정된 DC 자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입법기관입니다. 또 이 법에 따라 이듬해 가을 DC 주민들은 시장과 위원회 위원들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자치법 아래서는 위원회가 통과시킨 법안이 정치법이 되기 전에 연방의회가 이를 검토하고 의회가 지역 예산에 대한 권한을 유지합니다. 또 지역 판사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암살 시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전에도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폭력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역사에 있었던 대통령 암살 또는 암살 미수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미국 최초로 암살된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오늘날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꼽는 제16대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암살된 대통령입니다. 1861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분열 위기에 있던 국가를 통합하고 노예 해방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이 공식 종료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암살범의 총탄에 쓰러져 명을 달리했습니다. 향년 56세였습니다. 암살범은 노예제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던 존 윌크스 부스라는 배우였는데요. 1865년 4월 14일 부인 메리 토드 링컨 여사와 함께 워싱턴 시내에 있는 포드 극장을 찾아서 연극을 보고 있던 링컨 대통령 바로 뒤까지 접근해서 권총을 발사했습니다. 머리 뒤쪽을 맞은 링컨 대통령은 극장 건너편에 있는 개인 집으로 옮겨졌는데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에 사망했고요. 암살범 부스는 열흘 넘게 버지니아주 한 농가의 헛간에 숨어 있다가 4월 26일 연방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취임 6개월 만에 암살된 가필드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암살된 지 16년 만에 미국에서 두 번째 대통령 암살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제20대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었는데요. 가필드 대통령은 1881년 7월 워싱턴 기차역에서 찰스 기토라는 사람의 총격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충성스러운 공화당원을 자처한 기토는 가필드 대통령 당선에 본인이 기여했다고 믿고 관직을 원했는데요. 하지만 묵살되자 앙심을 품고 가필드 대통령 암살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화기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도 당대 사람인데요. 벨은 특별히 고안한 장치로 이 대통령 몸에 박힌 총알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실패했고요. 결국 가필드 대통령은 두 달 후인 9월 19일에 사망했습니다. 취임한 지 불과 6개월 만으로 만 49세였습니다.
20세기를 연 맥킨리 대통령.
20세기 들어 1901년 9월 제25대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암살범의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맥킨리 대통령은 미국의 19세기 마지막 대통령이자 20세기 최초의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맥킨리 대통령은 당시 뉴욕주 버팔로에서 개최된 전미 산업 박람회에 참석했는데요. 사람들 속에 무정부주의자인 암살범이 있었습니다. 암살범은 가까이서 맥킨리 대통령 가슴에 두 발의 총을 쏴서 치명상을 입혔는데요. 맥킨리 대통령은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8일 후에 명을 달리했습니다. 향년 58세였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 존 F. 케네디.
미국의 35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당선됐을 때 나이를 기준으로 미국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입니다. 1960년 취임했을 당시 케네디 대통령은 43세였는데요. 하지만 1963년 11월 22일 다음 대선을 앞두고 선거 유세를 위해 방문한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암살범의 총탄에 46세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케네디 대통령은 부인 제클린 케네디 여사와 무게차를 타고 댈러스 시내를 차량 행진 중이었는데요. 인근 창고 건물 6층에서 암살범 리 하비 오즈월드가 쓴 총알이 목에 맞았습니다. 이어 오즈월드가 쓴 또 한 발의 총알이 머리에 맞으면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오즈월드는 범행 후 도주했지만 체포돼서 공식 기소됐는데요. 하지만 교도소로 이송되던 중에 잭 루비라는 술집 주인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바로 이틀 후였습니다. 오즈월드는 경찰 조사 당시에 대통령 살해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총에 그 역시 숨지면서 정확한 살해 동기는 미궁 속에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재임 기간이 채 3년이 안 되는데도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으로 항상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암살 미수 사건들.
미국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이 발생한 건 7대 앤드루 잭슨 대통령 때입니다. 1835년 의사당에서 열린 장례식에 참석한 잭슨 대통령을 향해 리처드 로런스라는 남성이 암살을 시도했지만 미수로 끝났습니다. 26대 세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도 암살될 뻔했습니다. 1912년 위스콘신주 미러키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었는데요. 독일계 청년이 쏜 총알이 가슴에 맞았습니다. 당시 양복 주머니에 있었던 50쪽 분량의 연설문 덕분에 중상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역사상 유일한 4선 대통령인 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일 때 암살될 뻔했습니다. 취임식을 불과 20일 정도 앞둔 1933년 2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연설하던 중에 총격을 당했는데요. 루스벨트 대통령은 무사했지만 옆에 있던 시카고 시장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That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Nameless, unreasoning, unjustified.
사건 한 달 뒤 취임식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라는 명연설을 남긴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6.25 한국전에 미군 참전을 결정해서 한국의 운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33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도 암살 위기를 모면한 대통령입니다. 1950년 11월 암살범 두 명이 트루먼 대통령이 당시에 머물고 있던 영빈관에 침입했는데요. 경호원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지만 대통령과 가족은 무사했습니다. 38대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두 번의 암살 위기를 당했습니다. 특이하게도 두 번 암살 시도 모두 여성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암살 시도는 1975년 9월에 있었는데요. 리네 프롬이라는 여성이 자신이 추종하는 살인범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암살을 시도했지만 경호원의 제압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2주일 후 이번에는 극좌파 조직의 세러 제인 무어라는 여성이 암살을 시도했습니다. 이 여성이 쏜 총알은 빗나갔고 두 번째 총격을 가하는 순간에 옆에 있던 시민이 팔을 잡아서 저지했습니다. 제40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취임 두 달 만에 암살 위기를 겪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 첫 해였던 1981년 3월 워싱턴 DC 힐튼 호텔에서 노동계 지도자들과 오찬을 마치고 밖으로 나와서 걸어가던 중에 군중 속에 있던 존 힌클리라는 남성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총알이 심장 근처를 비껴가면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는데요. 하지만 제임스 브래디 백악관 대변인과 경호요원들이 크게 다쳤고 브래디 대변인은 끝내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1993년 브래디 대변인 이름을 딴 브래디 권총폭력방지법이 생겼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입니다. 강경 좌파 정당이 주도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17일 프랑스 의회에서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하원 운영위원회는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가 발의한 탄핵 소추안의 절차 진행을 표결에 붙여서 찬성 12, 반대 10표로 통과시켰는데요. 탄핵안이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하지만 2017년 39세 나이로 프랑스 사상 최연소 대통령으로 화려하게 등장했던 마크롱 대통령의 최대 정치적 위기라는 평가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1977년생으로 현재 46살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최고 명문의 하나인 앙리 4세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낭테르 대학교, 파리 정치대학, 국립행정학교를 나왔습니다. 사회당원이었던 그는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 정부에서 경제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사회당 정책에 반발해서 2016년에 전진하는 공화국이라는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극우파 마린 르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 재선에서도 르펜 후보와 역시 결선 투표까지 간 후 승리했는데요. 하지만 극우파의 득세와 경제 부진 등의 악재 속에 민심이 추락하자 지난 7월에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총선 결과 범여권은 2위에 그쳤고 좌파연합과의 연정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좌파연합이 추대한 총리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이번에 탄핵 소추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역대 대통령 암살 사건을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I'm happy, 나는 기뻐요. 이런 표현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기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대화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Welcome to the show, John.
It's good to be here.
Today, you will feel very happy.
I'm on top of the world already.
Really?
I just found out I will receive a cash award.
Congratulations. I'm on cloud nine for you. It's the right timing to talk about happiness. Could you tell us about your happiness on many different levels?
You mean like when you go to the hospital and there's a pain chart 1 to 10?
Yes. When you are a little happy, what do you say? And when you are extremely happy, what do you say?
When I'm happy, I would just say that I'm happy, or I'm pleased, or I'm glad, I'm delighted, I'm happy as a clam, I'm a happy camper. But when I'm extremely happy, I might say I'm bursting with joy, or I'm thrilled. I'm walking on air. I'm on cloud nine. I'm on top of the world. I'm over the moon.
네, 방금 들으신 여러 가지 기분이 좋다라는 표현, 기쁘다라는 표현 가운데 I'm happy as a clam, 나는 조개처럼 기쁘다라는 표현은 조개가 입 모양이 웃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조개가 들어간 표현으로 clam up이라는 표현은 입을 다물다라는 뜻인데요. 이 역시 조개가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말을 안 하고 입을 닫고 있을 때 he clammed up about this. 그는 이것에 대해 함구했다. 입을 다물고 열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또 기쁘다는 표현으로 I'm a happy camper. Happy는 행복한, 즐거운, 만족스러운 이런 뜻이죠. 그리고 camper, 천막을 치다, 야영을 하다라는 뜻의 캠프에 ER이 붙여져 캠프하는 사람, 야영하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휴가 때 사람들이 강가나 산에서 천막을 치고 야영을 하며 수영과 낚시 등을 즐기곤 합니다. 그렇게 캠핑을 하는 동안 사람들은 즐겁겠죠. 이를 비유해서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즐겁게 지내는 사람,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을 가리켜 happy camper 이렇게 말을 합니다. I'm walking on air. 하늘을 걷는다, 공기 위를 걷는다. 그러니까 하늘을 날 것처럼 기쁜 상태를 말합니다. I'm on cloud nine. 아홉 번째 구름 위에 있다니까 역시 같은 말입니다. 높은 구름 위에 있는 그 마음, 정말 기쁘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I'm on top of the world. 세상 꼭대기에 있다. I'm over the moon. 달 위에 있다. I'm walking on air. I'm on cloud nine. I'm on top of the world. I'm over the moon. 모두 하늘을 날 것 같이 기쁘다. 이런 표현입니다. John, when we are down, sometimes we say, I feel very blue today. Is there any happy expressions using color?
Well, red is a hot color. Americans often use it to express heat. They may say they are red hot about something unfair. When they are red hot, they are very angry about something. And pink is a lighter kind of red. People sometimes say they are in the pink when they are in good health. The expression was first used in America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It probably comes from the fact that many babies are born with a nice pink color that shows they are in good health. And another, to be tickled pink, meaning to be greatly pleased.
Could you use it in a sentence?
I was tickled pink when my colleague voted for me to be the best employee of the year. There's another color idiom, to paint the town red, meaning to go out and celebrate. Oftentimes with dancing and a lot of alcohol.
I heard you went out with David last night and painted the town red.
I don't remember that.
I feel blue, 기분이 우울하다. I am red hot, 화나다. I'm in the pink, 건강하다. 색깔을 사용해서 정신과 신체 상태를 표현하는 것 살펴봤습니다. 그럼 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의 기분 좋은 상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When I'm happy, I would just say that I'm happy, or I'm pleased, maybe glad, I'm delighted, I'm happy as a clam, I'm a happy camper. But when I'm extremely happy, I might say I'm bursting with joy, or I'm thrilled, I'm walking on air, I'm on cloud nine, I'm on top of the world, I'm over the moon.
Everyday English, 귀의 매일 영어, 오늘은 기쁘다는 말, I'm happy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기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공부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중동 시리아에서 폭력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시리아 북동부에서 적대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또 이슬람 테러 조직 ISIL은 특히 중부 사막 지역에서 공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통에 시달리는 시리아 국민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요인은 시리아 정권이 인도적 지원을 위해 세 차례의 국경 통과를 재승인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수년간 가장 필요했던 시리아 북서부 지역으로 향하는 유일한 통로인 밥 알하와가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정권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삶을 놓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차석 대사는 시리아가 단기적으로만 통과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 12일 유엔은 승인이 만료되기 하루 전에 밥 알살람과 알라이 국경 통과를 위한 유엔의 허가를 연장했다며 그리고 다시 한번 단 세 달 만에 통과를 허용했다고 말했습니다.
While this extension was welcome news by the people who depend on and deliver humanitarian assistance,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urge the
우드 대사는 이번 연장은 인도주의적 지원에 의존하고 사람들과 인도적 활동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지만 미국은 유엔 안보리가 시리아 정권에 보다 예측 가능하고 장기적인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할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인도주의 활동가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가용 자원을 계획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리아는 정치적 해법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리아 헌법위원회는 2022년 6월 이후 회의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우드 대사는 시리아 정권에 헌법위원회 회의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참여를 약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reiterate that we will not fund regime-led reconstruction and that U.S. sanctions will.
우드 대사는 우리는 정권이 주도하는 재건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며 결의안 2545에 따라 정치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미국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545는 시리아의 정치적 합의를 촉구합니다. 우드 대사는 우리는 평화와 존엄, 안보와 정의에 대한 시리아 국민의 요구를 계속 지지하며 시리아 국민의 평화적인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Syrians have suffered for far too long and their increasingly dire plight demands a robust response.
우드 대사는 시리아인들은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으며 점점 더 심각한 곤경에 처한 시리아인들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 시리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정치적인 의지와 집단 행동을 위해 반드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광장 이어집니다.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